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06명이 숨지고 4,50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동안 26명, 감염자 수도 1,770여 명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970여 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밖에서도 17개 나라에서 65건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소개령을 내리고 전세기를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베이징의 병원들이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약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어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최근 또다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을 항행했습니다. 미 칠함대 조 케일리 대변인은 오늘 미 해군 소속 전투함 몽고메리오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미국명 스플래틀리 군도 해역에서 지난 25일 항행의 자유작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일리 대변인은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난사군도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입니다. 한편 중국은 타이완과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난사군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세인 살람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미군이 이란군 지휘관들에 대한 위협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사령관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살람이 총관은 오늘 테헤란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미군들에게 이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경고한다. 만약 철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군 지휘관을 위협한다면 그들의 지휘관 중 누구도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을 위협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각오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군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에스마엘 거니 신임 사령관은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카셈 솔라이마니 총사령관의 뒤를 이어 미국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를 만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도 자신의 중동 평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시리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테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군용기를 격추했다는 탈레반 무장 반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어제 성명에서 아프간 가즈니주에서 미 공군 항공기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탈레반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미군은 항공기의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외부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미 상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역공을 펼쳤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에 나선 팬 본디와 제이 셰클로우 변호사 등은 권력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 국무부가 최근 밝힌 북한에 대한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 기조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이 최근 갱신한 2020 북한 보고서는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과 조율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4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 국무부가 최근 밝힌 북한에 대한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 기조가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판 전략적 인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가 개발 단계에서 멈출 것이란 판단에 기초해 전략적 인내 정책이 가능했지만 현재 북한 핵 개발이 인계점을 넘긴 상황에서 이젠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판단이지만 만일에 그러한 선을 넘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전략적 인내와는 완전히 다른 강경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맥락이 서로 다르죠.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수직적 핵능력 고도화가 아닌 ICBM 엔진 성능 시험이나 핵물질의 양적 증가 등 수평적 핵능력 고도화를 택할 경우 미국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산업동 미사일기지 이상 징후나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이나 아니면 기타 핵물질 영변이나 풍계리에서 이상 징후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확실히 넘지는 않지만 이런 행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하게 만드는 전략을 당분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당분간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적어도 단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 연구위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장기 교착으로 끌고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건 교수는 현재 강력한 제재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천천히 가긴 하지만 제재로 동맹국이나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인식과 방침이란 점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제재가 북한에게 뼈아픈 건 사실이라며 북한도 전원회의 보도문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가혹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미국이 원하는 형식의 비핵화 협상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번에 김계관 얘기의 거를 보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버렸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버티고 가겠다. 우리의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웰이나 미국의 그런 입장이 계속 확인이 되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미국을 더 압박하고 이제 그 압박하는 방법으로 과연 금지선에 가까운 그런 도발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금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다는 것 자체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미북 간 소강 국면 속에서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며 지금의 탄핵 국면이 잦아든다면 상반기 중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화는 나는데 그렇다고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고 여전히 그래도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계속 협상 여지를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도 뭐 특별히 관료들 만나서 한 정도는 난 이제 못하겠다. 이제 때를 쓰고 있는 거죠, 북한은. 지난번에 뭐 억울하니 너무 자기들이 황당하게 당했다 생각하니까.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미국 연구센터장 역시 북한이 탄핵과 대선 등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기다려보자. 한 달, 두 달 더 기다려본다라고 해서 크게 뭐 손해가 될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장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거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굳이 이렇게 뭐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미국 경선 구도가 어떻게 잡혀지는지를 두고 보고 그 다음에 도발을 한번 시도를 한다든지 뭐 협상을 추진한다든지.
김 센터장은 또 미국과 함께 중국의 압박이 북한의 행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도발하면 후회할 것이란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따른 다음 행보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센터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하원 산하 기구가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협력도 미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이 최근 갱신한 2020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이후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가 올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처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쁘고 긴장이 고조된 이란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완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지난 연말에 경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작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관련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다며 올해 실시될 미국 대선이 미북 대화 재개에 도움 혹은 방해가 될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력 여부, 미북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남북협력에 관해선 미북 대화가 본격 재개돼야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 보고서는 또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로 맞서는 미중관계가 올해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율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정책에 관해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국이 2018년에서 19년 사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대북 제재 집행 작전에 해군 함정 4척을 제공해 불법 환적 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아흐마드 영국 외교부 국무상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카렌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회의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adam President, we should not forge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isturbing.
피어스 대사는 세계 노예 지수에서 북한 정권은 최악의 가해자,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도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를 기록할 정도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 당국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북한 당국의 강제 수용소 문제 등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래를 전망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부분은 신뢰하기 힘든 풍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J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올해도 북한과의 비판적 관여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한이 미국 실무회담에 복귀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과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를 2020년에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버지니아 바투 헨릭슨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27일 북한과 관련한 EU의 올해 외교정책 우선순위와 목표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투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올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하는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 확립을 위한 미북 실무회담 재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투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대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안보 확립을 위한 외교, 즉 미북 실무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2020년에도 지속적인 관여를 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바투 대변인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북한 정권에 이유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지난해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결의안 한 건, 뉴욕 제3위원회에서 유엔 결의안 한 건을 각각 상정해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에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비공개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미국이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정 실장의 요청에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정 실장이 다음 날인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를 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미사일 발사 정황인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부 움직임만으로 미사일 관련 활동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26일 프레니 랩스가 촬영하고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가 분석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차량들의 모습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혹은 미사일 엔진에 대한 초기 실험 준비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이 연구단지와 바깥 도로를 연결하는 길목에 차량 6대로 이뤄진 행렬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과 파란 지붕의 대형 건물 옆 공터에 컨테이너가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방송은 이 컨테이너가 1월 9일과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처음 드러났다가 사라진 뒤 16일 다시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없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차량 활동은 해석하기가 어렵다면서 만약 지도부가 방문한 것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했거나 끝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활동들이 미사일 시험에 앞서 봐온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들은 임박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신호는 없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위성사진만으론 북한의 미사일 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s seen a few vehicles out there and the fact they completed another building last year is that's good information.
차량이 포착되고 건물이 들어섰다는 등의 내용은 중요한 정보지만 그것만으로 미사일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해당 지점은 수년간 움직임이 있던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BOA가 자체적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곳에는 눈이 내린 직후 도로가 치워지거나 여러 대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방송이 지목한 파란 지붕의 건물이 산음동 미사일 연구시설의 일부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석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전직 관리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의 민간 외교 단체들은 미북 대화 재개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전 엘리엇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동북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엘리엇 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외교지만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에 위협을 가하면 대화의 문은 닫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타지키스탄 주재 대사를 지낸 엘리엇 회장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핵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동북아 4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Well, you know, my organization, which is the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we have a forum on Asia Pacific.
미국 외교정책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포럼을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해마다 동북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부차관보, 주한 미국 부대사 출신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올해 저와 함께했습니다. 각국 정부 관리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는데 당연히 한반도 안보 사안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국 모두 미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시간만 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군요.
You know, all of the officials and experts we spoke to on the trip suppor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번 방문 중 만난 모든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모든 나라가 자국만의 구체적 목표가 있겠지만 공통된 이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북 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o the US government, as far as I know, is remains open to the talk.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와 같은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들은 비정부 차원의 대화를 통해 현재 중단된 미북 협상을 촉진할 의향이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북핵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북한의 상호 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 또 미국은 이에 상응해 무엇을 줄지에 대해 확실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제재 완화 주장과 미국의 영변 플러스 알파 요구에 대한 조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So this is a complicated negotiation which can only be achieved.
절충안을 찾기 위한 협상은 복잡한 일이고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부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양국은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단계적 해법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이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협상 행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I would just say that I'm an optimist and not a pessimist and you know having been
저는 비관주의자가 아닌 낙관론자입니다. 하지만 28년간 미국 외교관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사실 북한과 협상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없이는 관련 현안을 조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미국의 대화 제안에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와도 협력해야 합니다.
대화 제안의 묵묵부답인 북한에 미국이 언제까지나 지금의 입장을 유지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Well, hopefully the door won't close because I think and I credit President Moon of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만들어낸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길 바랍니다. 외교적 경로는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도 중시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이들 나라에 대한 위협적 행동을 개시하거나 위협이 된다면 미국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 국무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엘리엇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회장으로부터 미북 대화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과 외교 상황 리포트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22일까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가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를 회피했다는 겁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송환됐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부족해 1,000명가량이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를 떠났으며 남은 북한인은 1,000명가량인데 모두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돼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 승인을 위한 면제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한 두 나라가 지난해 말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를 갱신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상기금이 오는 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약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6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김 위원장과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 당체 1부부장 등과 함께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경희의 공개 활동은 2013년 9월 김 위원장과 함께 정권 수립 65주년을 기념해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을 관람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같은 해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처형된 이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겪고 있거나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경희를 재등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채관계국장은 27일 VOA에 김경희가 김 위원장이 당 전원에 의해서 대미 강경 노선과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등장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노선 천명 이후 지도부 결집을 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랫동안 잘 알려진 김경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im Jong-un is looking to tighten up the leadership cohesion and
고스 국장은 북한 지도부 내부에 새로운 인물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경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희가 정권의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There are elements within the wider leadership that have been somewhat unhappy with the turnover.
고스 국장은 김경희가 재등장한 주된 이유는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김 씨 일가의 통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엘리트 계층의 신임을 잇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고모인 김경희에게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1, 2년 사이 너무 많은 실패를 했고 이 때문에 김 씨 일가의 가족적 배경을 이용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monstrating that this is the regime that comes from Kim Il-sung and Kim Jong-il.
미 국무부 북한 분석관을 지낸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이사는 최근 북한이 좀 더 전통적인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김경희가 재등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희의 재등장은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희의 재등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족적 연대와 개인적 복권의 가능성과 함께 김 위원장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고모 김경희를 재등장시킨 것은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인사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He controls issues here of personnel appointment.
폴락 선임 연구원은 남편인 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가 김 위원장이 가까운 자리에 배석한 것을 통해 북한 시스템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경희가 향후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resence in some measure may help with Kim Jong-un's re-legitimation.
폴락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위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김경희의 재등장은 김정은 정권의 재정당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하원에 새로운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정된 결의안에 담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결의 조항이 삭제되고 최근 상원이 채택한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지난 24일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가 지역구인 톰스와지 민주당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브래드 셔먼 전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과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널리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총 28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공화당에선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과 피터 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인 공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수호지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을 지난해 4월 초 미한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민주공화양당 4명의 의원들과 함께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상정된 결의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앞서 상정된 결의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최근 상원이 채택한 미한동맹 지지결의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하원에 새롭게 상정된 겁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미한동맹 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지난해 4월 초 하원의 결의안과 함께 동시 발의됐으며 제임스 랭포드 공화당 의원 주도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든 의원,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하원과 달리 상원 결의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식하는 결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외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인정됩니다. 앞서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10월 상원 결의안이 외교위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역내 중요한 시기와 미한동맹이 점증하는 압박에 놓인 시점에서 이 결의안 통과는 미한동맹의 중심적 위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깊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 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당위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한보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미한연합전력에 대해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지휘관을 맡게 됩니다. 오웬런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 안정이 전환 조건으로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시한까지 충족할 만한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전환 시기가 2012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문제는 단순히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에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 넘어 투사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동맹이라는 점, 미 본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미중 전쟁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한국이 동맹을 이끌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우회론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공감하지만 전작권 전환 논의 폐지 결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전작권에 관련한 목표는 가져야 하며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공식 표명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동맹 자체를 의문시하는 한국 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한국군은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인 C4ISR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해 전작권에 대한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가운데 올해 총 3단계 중 두 번째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선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문제에 깊이 관여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VOA에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defies logic. In other words, the transition should occur when both sides agree that they've met the conditions.
3대 선제 조건이 연합전력의 대비태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 중심의 추진 일정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부 논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했음에도 한국이 사실상 시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지난 22일 미한 관계 악화 변수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꼽으며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한 사안이 한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시한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may all be trumped by a political imperative by the South Koreans that could also create more complication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한국이 목표 시한까지 조건이 충족 안 됐음에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거부할 경우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국이 타협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에 실패할 경우 한국 내 여론 등을 의식해 미한 당국의 조율된 여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을 취재한 경험이 있는 전 현지 기자들이 워싱턴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 외신 기자들이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취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AP통신의 초대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 리 윌슨센터 한국국장은 27일 윌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평양 주재 외신 기자들이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취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 그런 취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But I often try to say that, you know, that is the goal. You want to get those images eventually. You're not going to get there.
진리 국장은 예를 들어 평양 주재 외신 기자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사진 찍거나 취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진을 찍는 게 바로 기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면서 북한 정권과 신뢰를 쌓아가는 건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두 차례 취재한 경험이 있는 KT 스탈러드 블란셋 전 스카이뉴스 아시아 국장은 일반인과 얘기를 나눌 수 있긴 했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서만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Effect a normal conversation. Of course it wasn't because you had all these guys.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는 있었지만 외신 기자 옆엔 늘 당국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붙어 있었단 설명입니다. 감시원이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을 받아적고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과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스탈러드 블란셋 전 국장은 또 이들의 대화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에 대한 우려도 인터뷰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MBC의 김연경 통일방송 추진단장은 한국 기자가 북한을 취재할 땐 다른 나라 외신 기자와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보다 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한국의 언론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외신 기자들에 비해서 접근성은 좀 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정체성과 공동의 경험을 공유한 같은 어떤 민족으로서 좀 더 관찰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서울에 주재하며 북한을 자주 오가는 에드 존스 AFP 사진 기자는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사진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Putting people together like this in a way that they can't do in real life is really a way to imagine.
존스 기자는 한국이든 북한이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담론은 늘 존재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을 비슷한 설정에 놓고 비교함으로써 통일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리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사 김 씨의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2월, 리사 김 씨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가자는 지금의 남편을 따라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시 리사 씨는 왕복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는 가족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리게 된 리사 씨는 당시 목사의 귀국 일정을 맞추느라 미국행을 서둘렀고 그 바람에 지인들에게 떠난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는 거를 진짜 누구한테도 말도 안 하고 왔어요. 교회 일하면서도 교회 목사님한테도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내가 다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게 확실해지기 전에는.
예, 예. 그래서 딱 보고 그냥 이제는 산다라고 했을 때 쫙 문자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결혼해 자리 잡고 살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던 3년 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에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스물넷 꽃다운 처녀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심정도 떠올랐습니다. 리사 씨의 탈북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과 전 세계를 달궜습니다. 당시 미디어를 통해 만수대 언덕에서 오열하는 평양 시민들의 통곡 소리가 생생하게 전파를 탔고 당시 무전수였던 리사 김 씨는 갱도 안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땅을 치며 엄마와 일어나십시오.
전 군 비상했어요. 그래서 각 목당 군에 들어갔거든요. 갱도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12세 이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이렇게 소고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 고꾸라서 다 울어야 되거든요. 그때
김일성 사망 이틀 만에 전격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평양 시민들은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0대 북한 여성이었던 리사 씨에게 더 큰 충격이 됐던 건 김일성이 사망한 후 올려다본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갱도 그 이게 다 끝나고 해가 없어졌나 봤어요. 그냥 김일성을 해라 했기 때문에. 어, 세상에. 해가 없어졌는데 해가 아침에도 뜨고 또 저 그 다음 날 떴으니까 왜 해가 안 없어지지? 그렇게 순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얻어맞은 느낌? 뭐지? 그럼 거짓말인가? 해가 아닌가? 이거를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머저리 같은 이래대요. 근데 아니 해라 했으면 해가 없어져야지, 죽었으니까 해 없어져야지 하니까 그냥 그러래 해라. 자꾸 물어보지 말고 엄마는.
어머니는 김일성이 태양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었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새로운 지도자를 찬양하기만 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한 바뀌어진다는 게 있잖아요. 크게 한번 당하면 그때부터 의심이라는 게 생겨요. 의심. 그러니까 내 발언이나 행동이 상당히 위험하게 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 엄마. 엄마.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엄마 애할머니가 그러는데 일본 애들 때도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없었대 막 이러면서 그냥 조그만 소리 말이야. 어디 큰 소리 그 말하냐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그냥 조금 좀 그러면서 반항적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굶기니까 당연히 일어선 동선 훔치지 일어선 동선 훔치다가 청살하냐? 막 이러면서 이 말 못 하거든요. 이런 말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조금 정치적인 그 반항이란 정치적 반항. 그러니까 내가 세계관이 완전히 이제 뒷바뀌는 그런 거를 과도기를 계속 이렇게 반항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잡아갈까봐 저.
수만 가지 생각들은 김일성을 태양으로 흔들어 놨던 건데요. 전에 없던 반항심이 생겼지만 그래도 탈북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목격하게 된 장면이 리사 씨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군 제대 후 대학에 들어간 리사 씨가 식량이 떨어져 고향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평양 원성차인데 함흥에서 타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죠. 네. 함흥은 함흥 시니까 사람들 많이 타니까 좀 오래 서요. 그 비료하고 뭐 소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 여자를 계속 그 꼭대기 올라가면 내려끌어 잡고 올라가면 내려끌어 잡고 내가 딱 보니까 내 나이예요 여자가 근데 차 꼭대기는 이미 제살이 그 애는 사람들 속에 이게 지금 있는데 누구라고 그 여자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마 차표도 없고 뭐 당연히 차표 없지요 차표 있어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때는 빼빼 하면 간다고 했어요 그니까 여자는 바빠난 거예요 우리 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떨고 뛰렸는데도 기차에 겨우겨우 대령대령 매달렸어요 매달려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호루라기 막 불면서 또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도 여자는 그냥 그 안까지 끄집어 내려도 이 차가 막 달리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웬만하면 놓거든요 이놈이 차까지 기차까지 세우면서 이 여자를 또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세우려고 막 이러는 사이 여자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차 위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줄이 늘어져 내려와 자칫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안전원은 아이 곁으로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는 여자를 끈질기게 끌어내렸다는 것인데 그러다 리사 씨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야 할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면 차는 가거든요. 바로 고압선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걸 다 봐. 이게 딱딱 내 정면에서 했으니까 딱, 고압선 딱 지는데 그냥 벅 하더니 확 나가 저쪽에다 떨어지면서 이 신발 발 이 가운데서 김이 물물 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고 리사 씨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비닐로 이제 칼을 이렇게 뒤집어 씌웠지만 이제 애 얼굴이 있는 거야. 계속 이러고 엄마를 찾는 거야. 엄마 죽은 건 몰라. 엄마 폭 떨어져 나간 건 몰라요, 걔는. 정처 없이 걔는 북쪽으로 계속 가요. 하염없이 이제 그 북쪽으로 가면서 엄마 쟤는 어쩌지, 쟤는 어쩌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죽은 사람인지 모르죠. 거기에서 제가 완전 엄마 나 여기서 안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최종적 계기가.
어머니도 완강해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고 리사 씨는 회상합니다. 그리고 리사 김 씨는 1997년 탈북하게 됩니다.
아니 그때 엄마가 중국 친척들한테 나를 넘겨주고 엄마는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리사 씨는 그때 그렇게 비명횡사한 북한 여성처럼 열차 사고 사망자로 신고됐고 이후 중국에서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7년 세월을 살게 됩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리사 리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어서 미국 대선 특집으로 두 당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불길에 휩싸인 채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민간 우주비행사 제1호인 크리스타 맥걸리피 씨를 포함한 7명의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ooks like a couple of the solid rocket boosters blew away from the side of the shuttle in an explosion.
이날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얀 연기만 가득한 하늘을 보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참사로 미국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거의 3년 동안 연기되게 됩니다. 1887년 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에펠탑의 건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2년 뒤인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에펠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한가운데 철탑을 세우면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건축가 구스타프 에펠은 1887년 1월 28일 자신의 이름을 딴 에펠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2년 후인 1889년 이를 완공하게 됩니다. 높이 320m에 다다르는 에펠탑은 이후 1931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각광받게 됩니다. 에펠탑은 지금도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들 미국 팝송이라고 말하는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인 피아노 음악에서 시작돼 혼혈 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재즈부터 현대 팝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쳐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들, 또 그 시절 재밌는 이야기. 그때 그 시절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음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